오늘 본문에 있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이면서도 또한 그만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잘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곧 예화를 들여서 비유로 들으셔서 우리에게 그 오묘한 진리를 쉽게 또 우리에게 확실하게 풀어주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설파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긴 말씀 중에 하나인 소위 말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아주 잘 함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가르쳐준 교훈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 이 가운데는 초신자도 계시고 성경을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줄거리를 이야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곧 내 몫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마도 아버지가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큰아들에게 또 작은아들에게 주는 그 원래 돌아갈 몫보다는 상당히 적은 몫을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 한 9분의 1 정도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의 9분의 1 정도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래서 이 아들은 그 9분의 1 생전 만져보지 못한 또 자기 딴에는 큰 재산을 들고 이제 나갑니다. 도회지로 갔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갔는지 저들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외지로 나갔습니다. 저가 나중에 여러분 이미 스토리를 보아 아시겠지만 그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완전히 망해버린 가운데 돼지를 치고 돼지의 열매를 먹고 아마 이러한 상황에 놓인 거 보니까 상당히 먼 나라로 문화와 풍습과 종교가 다른 그런 곳으로 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쨌든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바로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높으신 진리의 가장 최고봉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동화 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는 어떤 이것을 지적으로 그냥 세상적인 그런 판단력으로 들으면 하나의 어떤 지나가는 이야기구나, 동화 같은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초협에 해주셨다. 이 비유에 서두에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그분이 진리의 최고봉에 계신 예수님께서 한치 오차도 없고 필요 없는 말, 실수가 없으신 그분이 굳이나 이러한 평범한 말씀을 왜 이 중요한 말씀 가운데 초협에 이러한 일상적인 얘기를 하셨을까? 늘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말인 이것을 왜 굳이나 이야기에 서두로 삼으셨을까? 주님의 교훈을 가만히 보면 첫 문장, 두 번장,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가운데에 대부분의 그 주제를 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이 눈이 우리 인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서 창조된 그 창조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아담인즉슨 그것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뜻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는 어떠한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 뭐 내 건 없네 라는 그런 유혹이 저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거는 어디 있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보아도 참으로 현명치 못하고 바보스럽게 자기의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것을 찾고 또 찾은 결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버렸습니다. 중앙 동산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자체에 무슨 독이 있어서 죽는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저는 영영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죄악으로 가득 찬 또 심판으로 가득 찬 그런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지속이 되고 있게 되어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곧 그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막 항변할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뭐라고 항변합니까?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아버지께 다 그 아들 거예요. 아들들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겁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내게 속한 그 무언가를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있던 모든 것도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무엇인가? 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누가 내 사람인가? 어떤 것이 내 재물인가? 내 건, 내 건, 내 건,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쫓아 우리는 날마다 목말라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아도 모아도, 가져도 가져도 끝이 없는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는가, 내 것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두루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할머니가 굶고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품에서 나온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은 무려 30억이었습니다. 온갖 일을 다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으는 건 알았는데 내 것을 찾아 헤매 내 것을 만들 줄은 알았는데 그것을 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 뉴스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과 이 서양 세계의 유명한 스크루지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모으는 데는 달인인데 쓸 줄을 모르는 그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뭐 유령들이 나타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뭐 얼마 전에도 영화로 되어서 우리에게 보인 적이 있습니다만 무턱대고 내 것을 찾아 헤맵니다. 사람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내 것으로 된 것을 찾아 헤매지만은 결국 이 아들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누리고 자기의 것을 더 모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전과 전혀 다른 형편없는 모습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돼지치는 자로 전락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방식대로 내 것을 찾아 헤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것을 찾아 헤매는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휩쓸려 살게 되어지면 결국 그 끝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만 남습니다.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말로 우리의 인생은 끝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을 뜨면서 참으로 얼마나 만족한 삶을 우리가 느끼며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인생을 느끼며 오늘 여러분 정말 과연 눈을 뜨셨습니까? 아니면 눈을 뜨자마자 무엇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한데 왜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눈을 뜨셨습니까? 시편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도다? 돈이 없도다? 명예가 없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명예가 없습니다. 안락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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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컴플레인하고 헤맵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그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랍니다. 여호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답니다.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신답니다. 나는 그분 품 안에 있어야만 산답니다. 그래서 불안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존심 상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게 무엇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누가 나의 목자이실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가 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실 때에 내게 정령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고백이 오히려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거꾸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돌보는 이가 되실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내 것을 구하다가 결국은 지쳐 쓰러지고 많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허망하여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게 수많은 땅을 차지하고도 죽을 때는 손을 관 밖으로 내밀고 이렇게 빈손으로 인생은 가는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바르게 인식하고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내 안에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내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내 남편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그 민요 중에는 우리를 조금 고달프게 만드는 민요가 있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봐달래. 그거 왜 괴롭게 그래요, 사람을? 동지 섣달 꽃이 아닌데 어떻게 동지 섣달 꽃처럼 봐? 이야, 꽃이다! 겨울에. 우와, 꽃이다! 얼마나 이쁘고 좋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지만 전제될 것이 있어요. 당신은 내 겁니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정은 갈등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라고 보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르게 보여집니다. 부족할지라도 나하고 잘 안 맞을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이라고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됐어요. 내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결혼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이 절대 우선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사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것을 결혼이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 남녀의 만남이 그리고 그 후손을 이루고 가문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아내가 레아하고 라헬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세운 또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부족이요 예수님의 조상이 레아에게서 납니까? 라헬에게서 납니까? 네? 레아에게서 나잖아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14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장가를 갔어요. 하지만 얼떨결에 들어와서 결혼한 레아를 통해 하나님은 유다를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다 마주친 그대와 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결혼을 할 때 부부의 연을 맺어갈 때에 가장 으뜸인 것은 나의 감정이 동했느냐, 나의 이상에 맞느냐, 나의 필요에 충족이 되느냐, 이런 것을 바라보면 십중팔구 실패하고 어렵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냐 아니냐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훌륭한 부부와 가정과 가문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아니니까 물러요?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 가운데 현존하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 앞에 이제 허락받으십시오. 여러분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어요? 하나님 이 사람 내 아내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내 남편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구한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남자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남자 여자 할 때 성을 따라서 잘 구분하셔야지 잘못되면 동성연애 돼요. 자, 내 것, 내 것이 어딨냐를 찾기 시작하면 타락합니다. 죄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으로 알게 되어지면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알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직분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니느웨 백성은 강팍하게 이를 데 없고 못되게 이를 데 없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해서 복받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나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조차를 벌써 잊어먹고 있어요. 건방을 떨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나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당시가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높아졌는지 하나님 못 갑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마구 흔들어대십니다. 그때 제가 투항하기 시작하죠. 바다에서 뛰어내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회개하여 제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내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그러고 나의 주장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문매였습니다. 풍랑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거하였더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원수나라 니느웨 백성들이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치의 전환, 인식의 전환, 우리가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고달플 뿐이요 정말 누가 말한 대로 고생의 바다만 우리에게 안겨질 것입니다. 오늘 선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맡기고 간구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가 이제 다 망하였어요. 그리고 걷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불결하게 여깁니다.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할 게 없으니까 뭘 했어요? 가장 불결하게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쳤어요. 걷다가 뭐 했죠? 돼지가 먹는 주음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서 못 먹었어요, 심지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을 추구하는 자,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인생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 가장 불결한 그러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돼지가 가장 불결한 짐승이요 가증한 짐승인데 그것을 치는 자요 그 짐승이 먹는 먹이조차도 없어서 못 먹게 되는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었다는 이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 갖고자 더 누리고자 더 높아지고자 내 것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면서까지 그런 인생을 추구했지만은 그 인생의 결론은 가장 불결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서는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한 부자가 결국은 죽어서는 그 물 한 방울이 그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며 거지 나사로를 보내 정말 자기의 친인척들이 나처럼 죄짓고 살다가 이렇게 형벌의 장으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어. 우리의 생각 속에 사무치게 정말 우리의 세포 조직 속에 생각에서 깊숙한 우리들의 본능 가운데 이미 사무쳐 있는 내 것을 이제는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바꾸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1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하는 말이랍니다. 잘못된 줄 알았을 때에 바로 그때가 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줄 알았을 때 스스로 돌이킬 줄 아는 자가 가장 현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렇게 살지 뭐.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그냥 인생 뭐 볼 거 있나 뭐 있나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러한 유혹을 사단으로부터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줄 알았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줄 알았을 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줄 알면 그 즉시에 돌이킬 줄 아는 지혜와 그런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관성을, 그 가속도를 계속 이기지 못해서 그 길로 쭉 가게 되어지면 나중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어떠한 부분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이 성령 안에서 떠오르거든 바로 지금 이 시간 거기에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돌이키십시오. 더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에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제정신이 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정신이 들다. 제정신이 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임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유대의 말로 말하면 이것을 여러분 쉬운 말로 회개하다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시련의 환경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고 계신다는 그 섭리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해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 더 나은 믿음과 인격으로 성령 충만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또한 시련과 환난을 주셔서 그 길로 더 이상 가지 않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들이 창공을 날아 여기저기 먹이를 사냥하고 돌아다니다가 자기의 둥지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길을 잃어버리면 자동적으로 독수리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게 돼 있답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직감합니다. 아, 내가 항로를 이탈했구나. 내가 가는 길을 잘못 알고 가는구나 해서 자기가 가야 할 길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 눈물로 인해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성장통일 수도 있지만 성장의 고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더 이상 가지 말아야 하는데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흘리게 하시는 눈물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에 여러분 감동이 오거든 인생의 큰 복으로 아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가서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은근슬쩍 아버지에게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가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실수하고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 죄는 깨달았는데 그게 죄인지는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된 것은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갈 때가 있어요. 무엇을 하지 않고 지나간다? 회개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마음이 쓰리고 눈물이 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라고 그 죄를 깨닫고 인식하는 순간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갔나이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길로 갔나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을 믿고 감히도 용서를 구하오니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가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침례를 베풀 때에 소리를 광해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외쳤던 것입니다. 그 회개의 행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한 분들에게는 침례를 베푸는 것이죠. 침례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아들이 누구와 누구에게 죄를 졌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또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통회자고 하며 울며불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는 잘하는데,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 나서 용서를 구할 줄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지난번에 김만풍 목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중년 부부가 상담을 왔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그렇게 상처를 받아가고 상담가 앞에서 울며불며 자기 남편 장로님에게 상처받은 말을 막 하소연을 하니까 그 상담가가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 정도 됐으면 미안하다고 한마디쯤 해야 이 상처가 아물고 다시 건전한 부부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은 왔지만 남자 자존심에, 한국 남자 자존심에 잘못했다고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거 잘못했다고 합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남자다워요? 치사해요? 치사하지. 우리 딸이 치사하다와 유치하다를 분간을 못해가지고 에이 치사해 할 때 에이 유치해 그러더라고요. 둘 다 치자가 들어가서 지금은 잘 분별합니다만 그거 유치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다고 생각할 때는 역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아버지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듯이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상처를 입혔다라면,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아니든 상처를 입힌 것이 생각나면 그분께 가서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니고 어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길에 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강론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며 살아갈 때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자, 그리고 용서하는 자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든든하며 큰 복의 관계로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절에 보면 다시 올라가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그만큼 반기신다는 그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마음만을 벌써 보시고 그래 네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하고 내게 돌아오는구나 하고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죄짓고 멀리멀리 갔던 그런 사람이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그 아들의 신분, 딸의 신분을 회복하면 이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신다는 얘기고 영접하고 또 영접하신다는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서로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서로 돌아볼 때 어떻죠? 하나님은 이렇게 못나기 짝이 없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자가 주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끌어안고 기뻐 뛰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서로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다 돌아 집을 나갔던 그런 탕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소중하게 잃을 데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지난번에 김기영 장로님 간증 집회 하실 때 중간중간 제가 사담을 통해 들었는데 본인들끼리 이 동지애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애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역경을 함께 지나면서 그 전우애가 얼마나 깊은지 가는 곳곳마다 웬만한 데는 해병대 전우회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본인이 집회를 가면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형편을 다 돌봐준다는 거예요. 이 미국까지 왔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형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형제님. 그 험난한 죄악의 세상에서 헤매다가 이렇게 돌아왔으니 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내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끝없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끼는 바가 있어 아멘이 별로 안 크군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보면 아무개 집사님을 보면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작네요. 구원받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무개 집사님을 보면 끌어안고 가슴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목회하는 마음이 즐겁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제자매가 되어서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교회 안에서 물고 물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어찌 구원받은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정말 이 아버지의 말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 백성은 형제자매를 볼 때 사랑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구원받은 것 같으나 그 속이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시고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시면서 스스로 돌이키는 상태로 가야 할지 금가락지를 끼고 새 옷을 입고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단계에 있어야 할지를 잘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를 종으로만 삼아줘도 고맙겠다고 하는데 그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은 양심의 회복이요 윤리의 회복, 인격의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모두가 알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회복시키시고 그 권세를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우리의 입술로부터 말이 떠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한 것보다 더한 것을 너희들이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봤어야 아멘을 하죠. 아들과 딸로서의 권세를 누려봤어야 아멘도 쉽게 나오죠. 제 말이 조금 매섭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라는 말이 끝나기조차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주시는 역사.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입맛 따시잖아요. 쩝쩝거리잖아요. 아이들 표정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대충 알잖아요. 나중에는 정말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내 사랑한 내 새끼, 내 아이, 내 아들, 내 딸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 아이가 권세를 부리려서 권세를 부립니까?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 거가 다 걔 거예요. 엄마 게 다 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권세, 아들 권세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뭡니까? 얘 내게 네가 아니니? 라고 결말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떠나는 말이 역사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해봤어요. 그게 뭔지 알지. 그죠? 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커다란 문제가 도무지 내게 떠나갈 것지 않은데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간구하오니 이 문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을 때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는 모든 말 위에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결론적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참 아쉽습니다만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어떻게 됐다?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죽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방식, 안과 밖이 완전히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아무것이 없습니다. 냄새만 납니다. 그러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누리며 살게 되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죽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죽은 자의 모습이 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니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말이 하나님께 들리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나는 그것을 경배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리빙 갓 그분을 느끼고 알고 교제하며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들이 죽었을 때는 멀리 떠났을 때는 아버지의 손끝도 만지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어떤 은혜도 누리고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표현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까? 살아나십시오. 주 예수 그 부활의 능력을 입으시고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님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세상 만 명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되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자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아온 모든 자를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며 나와 세상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구원받은 자의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체로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